전원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의 틀에 갇힌 껍데기 신앙, 율법의 틀에 갇힌 껍데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두 명의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단정히 빗어 넘겼고 그에게는 좋은 향기도 납니다. 이에 비해 또 다른 사람은 여기저기 찢어진 더러운 넝마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를 보니까 뭐 머리 감은지 목욕한지 적어도 한 두 주, 삼 주는 지났을 것 같습니다. 그의 얼굴은 또 씻지 않아서 이렇게 까무잡잡하고 또 가까이 하면 이 악취까지 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또 교제하고 싶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끔하고 깨끗한 사람하고 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더 선택합니다. 더러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상을 쓰게 만들고 뭔가 좀 피하고 싶은 마음들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꼭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것도 이렇게 좀 비슷한데요. 예수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교제할 수 있는 정결한 사람들, 그리고 또 교제에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사람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더러운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율법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부정한 사람인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볼 때 로마 정부를 위해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착취해야 하는 세리들은 특별히 부정한 사람들 중에서도 악질의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이 부정한 자들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 자기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세리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사케오도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사람도 세리 출신이죠. 그래서 이 세리 출신들은 대부분 그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좀 공공연히 이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요, 유대인들과는 달랐어요. 이렇게 하나의 잣대를 정해놓고서 내가 교제할 수 있는 부류, 나하고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부류,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만 찾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등한시되고 또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자를 위해 존재하듯이 영혼의 의사 되시는 주님은 죄인들의 이 영혼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복음의 사역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더럽고 부정한 자라 여겨지는 세리 출신으로 살아갔던 레위라는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자,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이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어요. 세관이라는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워놓은 임시 부스입니다. 뭐 간이 사무실 같은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레위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 세금 걷는 그런 것이 이 사람의 직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라는 이 부르심에 그는 손에 쥐고 있었던 금화와 은화를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에요, 세리들은요, 돈 정말 많이 버는 직업이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동족 백성들에게 거두어야 되는 돈이 100불인데 조금 더해서 막 120불, 150불, 200불 받는 거죠. 그래서 원래 로마 정부에게 낼 것은 내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다 가졌어요. 그런 것을 미뤄보아서 이 세리들은 대부분 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더 미워했던 거죠. 우리는 레위가 어떤 세리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도 부정한 방법을 썼는지 아니면 정직하게 세리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가 직업이 세리였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미뤄봐도요 정말 당시 돈 잘 버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고연봉에 남들이 볼 때 잘 나가는 직장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시자 자기가 하던 그 비즈니스 다 손 털고 곧바로 주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참 대단한 결정 아닙니까? 이 당시에 20대 초반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끌고 자녀들을 두고 있을 나이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의 나이를 추측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유대 문화, 조혼의 문화를 살펴봤을 때 레위에게도 분명 가정이 있었을 것이고 먹여 살릴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단숨에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미래와 안정된 그런 노후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을 했다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토록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인데 왜 우리가 사실 레위라는 이 이름이 이렇게 좀 생소할까요? 도대체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고 그에게 너의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하시고 새 이름을 주셨죠. 레위에게도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마태라는 이름을 주셨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선물, The gift of God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을 언급할 때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듯이 레위 역시 오늘 이 본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주로 사람들에게 마태라고 불러졌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함 없이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갖고 있던 거,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날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당시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초청하는 사람 없고 같이 식사하려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도 어울리는 부류가 딱 정해 있는 거죠. 평상시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들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차별당하고 있는 그 부정한 자라 여겨지는 죄인들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요 이날 많은 지인들을 초대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신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이미 세리와 죄인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때마침 예수님께서 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동료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요. 이들은 절대로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근묵자흑,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면 나도 더러워진다. 라는 이런 사상을 이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을 마치 연병 보듯이 싫어하고 멀리했던 것이죠. 자,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니까 일반 백성들도 그들의 모습을 좀 따라해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런 그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간 것도 모자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사람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이 밥을 먹는다는 사실은요 단순히 식사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하고 같이 밥 먹습니까? 기분 나쁜 사람들하고는 안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집에 초대하고 그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요, 아주 깊은 교제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이랑 함께 식사하고 같이 지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의 선생님은 어찌 저런 부정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하고 교제하느냐라고 물어봤던 거죠. 이 말을 옆에서 듣고 계신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건강한 자는요,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해요. 그러나 의원은 죄에 빠진 이 죄인들을 그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으로 왜 자기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지 그 해답을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면 자기 자신도 부정해진다는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나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천국 갑니다라고 믿고 있는 교만하고 거짓 속에 살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얘기하고 계셨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영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금식은 하지 않는다, 먹고 마시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게 없으니까요, 그가 먹고 마시는 그것까지 아주 생트집을 잡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일, 오늘날로 말하면 목요일과 월요일 이 두 날은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2일 금식한다는 거, 이거 사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참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요, 야, 난 참 의로워, 야, 그래, 나처럼 살면 천국까지, 난 참 그래도 괜찮게 살아, 이렇게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의식했기 때문에 지금 구원자인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기들처럼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정죄에 이렇게 말했어요. 봐라, 신랑과 함께 지금 결혼식에 참석했던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하는 거 본 적 있느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음식을 안 먹느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랑의 초대받은 친구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올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들이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제자들과 함께 계신 이때는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그들에게 금식할 날이 올 것을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틈틈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옛 이 율법을 새로운 시대에 적용하려는 이 시도들을 지금 막고 계신 거죠.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오늘날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이요, 질이 참 좋아요. 그래서 세탁기에 놓고 마구 빨아도 옷들이 막 찢어지지 않고 그래요. 그러나 예전만 해도요, 옷이 몇 번만 빨아도 막 구멍이 나고 막 찢어지고 여기 막 목 같은 데가 막 헤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21절 보니까 생배 조각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한 번도 빨래를 하지 않은 옷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왜 겨울철날 스웨터 같은 거 이렇게 세탁기에다 놓고 빨면 사이즈가 확 줄어드는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생배 조각을요, 새로운 천 조각을요, 낡은 옷이 찢어지고 구멍이 났다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꿰매 놓으면은 뭐 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빨래하면 어떻게 돼요? 물기를 먹으면서 그 새로운 천조각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당겨지면서 예전에 그 낡은 옷조각을 더 크게 찢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낡은 옷을 고칠 때는 새로운 옷감을 쓰지 않고 오히려 낡은 거, 이미 빨래를 했던 조각을 붙이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면 자꾸만 이 새로운 복음을,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참된 자유와 치료의 복음을 이 낡은 옷과 같은 이 율법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낡은 옷이 찢어지듯이 오히려 한쪽에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율법 시대에 지켜왔던 이 금식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려 하는가 하는 그들의 모습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22절은 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 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요즘에 한국에서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 구절을 되게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포도주는요,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요, 발효되기 시작하면 그 부피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는요,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그 부피가 커지면 똑같이 그 부피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가죽구두를 사서 처음에 신으면 이게 좀 타이트한 것 같아도 계속 신다 보면 이 발에 맞춰서 가죽구두가 늘어나죠. 이 가죽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이미 낡은 가죽은요, 그것이 이미 다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될 때에 이게 신축성이 이미 없기 때문에 발효돼서 부피가 커질 때 부대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을 때는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고 어디다가요?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배조각, 그리고 이 새 포도주, 새 부대, 예전에 이 낡아버린 율법의 이 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형식과 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이 기쁨의 새 복음을 지금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율법의 어떤 형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지키고 있는 신앙의 형식을 기준으로 나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죄인이라 업신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종교적인 활동의 모습은 있지만 속은 비어있고 껍데기 신앙으로 있는 것은, 그런 경건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중심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야, 나같이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나같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지 하고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보다 자기의 의로움을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고 도리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행위를 강조하기보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우리의 중심의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더 바라고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형식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중심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가를 오늘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또 확인해볼 수 있는, 또 그러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